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교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예, 설교자로 오래 이제 살아다 보니까 이 이제 회중들이 사실 천차만별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매주간에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넉넉한 사람이 있고 까칠한 사람이 있고 그 지식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많은 고민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마음을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죠? 네, 조금 만져주세요. 여기 좀. 일단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제목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삶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조금 이 분량이 있는데 혹시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적으면서 좀 따라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여러분들 광고도 잘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설교 말씀도 금방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잘 여러분들 좀 적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설명되지 않은 시간 앞에서 가장 많이 흔들린다.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는 문, 원하지 않았던 이별, 이유 없이 길어진 공백 앞에서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건 아닌지, 이 시간 자체가 실패는 아닌지 묻게 된다. 그렇게 묻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새겨야 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성본으로 한 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늘 이해되지 않은 조각의 형태로 먼저 허락하신다. 지금은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며 설명서가 아닌 재료이다. 네, 지금 딱 좋네요. 예. 예. 여기 보면 하나님 완성본으로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조각들로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좋은 만남은 곧바로 의미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에 스쳐간 원하지 않았던 만남, 오래 지속되지 못한 관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들은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이다. 우리 내면의 기준과 중심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먼저 주지 않으신다. 대신 조각을 먼저 주시고 그 조각 속에서 신뢰를 배우게 하신다.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법, 결과 없이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을 훈련시키신다.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법. 그러니까 완성품을 주지 않은 이유가 조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완성품을 주지 아니하신다. 동감이 가시나요? 지금 흩어져 있는 삶의 조각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왜 그 만남이 필요했는지, 왜 그 이별이 보호였는지, 왜 그 공백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말이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섭리였다. 지연처럼 느껴졌던 모든 기다림이 가장 정교한 보호였다. 그러니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각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각을 해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 조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손에서는 흩어진 인생이 결코 흩어진 채로 남지 않는다. 조각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조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얘기고 마지막이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그분의 손에서는 흩어진 인생이 결코 흩어진 채로 남지 않는다. 아, 놀랍습니다. 네, 설교 한 편이 끝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누가는 의사였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과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문과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걸 참 좋아하는데 이과생들은 이렇게 뭔가 딱딱 부러져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분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조각들을 누가가 그의 관점으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가 지적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 구약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에서는 이것을 침묵기라 이렇게 얘기해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에 기록이 없다. 그래서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뭘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 같죠.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런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사람이에요. 멋있죠? 조금 더 멋있게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 앞에 선왕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호칭으로 로마의 왕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요. 그 통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원로원까지도 다 존경받을 정도의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그 암살을 당한 다음에 패권을 지기 위해서 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네,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연합을 했는데 이 옥타비우스가 나타나서 이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황제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구세주 혹은 뭐 존엄한자 이런 호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이룬 장본인이 바로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가 주목했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때는 어떤 때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막강한 권력으로 존경받던 그때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원로원에게도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라틴어 가운데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아구스도가 이제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교적 권력까지도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아구스도가 등장한 그때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때에 이 아구스도가 뭘 명령을 하냐면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죠. 호적을 왜 하라 할까요? 1차적인 명령은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하게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세가지고 어느 장군을 내보낼지 뭐 이런 계산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때 당시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적을 찾아가서 자기의 집이 있는 곳을 적을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적을 해야 하는. 왜 이렇게 할까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걷기 위하여 가지고 경제적 착취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죠. 호적하라 하니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가서 호적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아, 이 사람이 진정한 구세주라는 맹신을 가지고 그냥 호적하러 갔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받은 모든 분봉 세력들도 다 호적하러 갔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이런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때에는 세 번째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누가의 주목은 요셉과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게임이 안 되죠. 누구랑? 아구스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누가 이 사람을 세계의 평화의 왕이라고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때이죠. 하나님의 때. 모두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라고 했던 그때 누가는 하나님의 왕이 등장하는 때를 기록하는 것이죠. 단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족속이라는 이유로 아구스의 명령을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유독 도시와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는 문과생, 이과생, 이과생.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게 되면은 정확한 뭐 이 지역과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록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복선이 있습니다. 무슨 복선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이제 나사렛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구세주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예언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니라.
예, 미가의 기록은 베들레헴을 주목하는데 베들레헴은 모든 족속 중에 작은 족속이다. 마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도시와 같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로와 같은 네, 한국이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모세로와 같은 이곳에 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은 엄청나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진정한 구세주가 온다. 근데 그 구세주의 특성 이름을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상고. 그 다음에 영원. 이걸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분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영원을 시간의 시작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봤더니 그의 근본은 상고, 이 상고라는 것이 from of old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는 from everlasting.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단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태초에 from the old, ancient times 예전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분이 이분이고 그분은 everlasting,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왕, 진정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조각이 맞춰집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게 보이세요? 앞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상이 주목하는 왕을 표시를 했다가 예, 하우링 좀 부탁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꼭 오셨어야 합니까? 물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이 사건으로 보냐면 먼저 이 베들레헴으로 옮기시는 역사는 이런 각도로 재해석할 수가 있겠죠. 누구가 볼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의해서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관점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낳게 하셔야 했으므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가이사 아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가이사 아구스도를 도구 정도로 이용할 뿐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으로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역사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가이사 아구스도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도구에 불과한 것이 작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역사로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전 세계를 평정했던 유명한 리더십으로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냥 한 점에 불과한 하나님의 도구에 이용될 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죠. 하나님의 시야를 보셔야죠. 그래서 누가니 조각을 자꾸 맞춰나가는 것 아닙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이 무슨 의미죠? 예, 떡질문 주일학교 안 나오신 줄 알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냥 베들레헴에 그냥 나타나신 게 우연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떡집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참된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라. 그게 진정한 왕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우리 복음성가 중에 막 가곡 같은 그 복음성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남을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궁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뭐 해달라고요? 먹이어 주소서.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 그분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누가의 기록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가 진정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왕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으시죠. 6장 7절입니다. 시작.
해산할 날이 차서
7절까지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아기 예수가 이제 구유에 누이셨다고 했는데 뭐 속된 말로는 이게 말 먹이통이죠. 뭐 어떤 학자는 이제 양 먹이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굳이 왜 말 먹이통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냥 딴 데 태어나시면 안 되는가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믿음 안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놓으신 거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유통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곳이 바로 동물들, 가축들이 산 곳이고 이 가축들이 살았던 구유통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천박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캐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야, 뭐 그런 하나님 어디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눈에 보이면은 사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식별하기에는 참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시고 높으시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너무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쓰셨냐면 말구유통이라는 곳에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이 세상의 높은 자나 가장 낮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케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케파.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픔과 상처를 주께서 세상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지인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제가 신방을 하고 뭐 전화 신방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인간이 이루해봤자 뭐라고 이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직접 신방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이루하실 때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의 왕, 진정한 왕이라고 누가가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가.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인데 요셉만큼 아기 예수 탄생을 왔을 때 당황스러웠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혼 전에 내가 하룻밤 자기도 전에 아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반적인 남자라고 하면은 누구랑 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남자 누구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해해서 갈라서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 마음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불편한 게 배가 자꾸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으로서 배를 가려줘야 되는데 이제 만삭이 다 되는데 어느 날 이 가이사 아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꾸역꾸역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큼 가냐면은 140km인데 140km를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갔을까 싶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AI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AI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0km라고 한다. 그럼 장정은 얼마면 가겠니? 그랬더니 이제 A가 띠띠띠띠 그러더니 3일에서 4일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만 간 게 아니잖아. 마리아가 만삭돼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갔거든. 그럼 어떻게 3일에서 4일을 가? 그랬더니 띠띠띠 그러더니 그러면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여러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뭐 없죠. 보통 이제 부호들은 나귀를 한 두세 피를 끌고 저 뒤에다가 짐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일주일 정도 가야 되니까 뭐 천막도 해야 되고 막 먹을 거 물통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출하죠. 실질적으로 역사가에 의하면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가 사실 성경에 부모가 흔적이 없어요. 부모. 그리고 요셉이나 마리아도 굉장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리라 이렇게 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마귀 나귀에다가 아내를 싣고서요 일주일 동안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들에서 좀 자야 되고 때로는 막 구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불평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내의 배를 불러온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당신의 세상의 왕이시라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꼬였죠? 왜 이 인생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고 그냥 박혀거스처럼 알에서 튀어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고 질도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게 가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상식대로는 손오공이 탔던 권둔 같은 거 보내주면 구름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말이에요. 아니면 양탄자 같은 거 보내주시면 그냥 삽시간에 쭉 가면 멋있잖아요. 그냥 쭉 가가지고 구름 타고 쭉 내려오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아니 도착했는데 잠잘 곳이 없어요. 아 기껏 당신의 아들 왕이라며요 하나님. 그럼 호텔 하나는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불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다 살아왔는데 부서진 배처럼 난파된 섬처럼 때로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불편스러운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 들으세요. 당신 내 음성 듣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완주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힘이었을까? 그래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절 선포할까요? 같이 시작.
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저와 저는 목사로서의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일반 성도로서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맞춤형으로 나타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든 책으로든 혹은 예배 시간이로든 아니면 여러분이 읽는 경건 서적으로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왜 달릴까요? 말씀이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조각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셨구나, 아 나의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말씀하실지 기대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한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한밤에 그냥 집에 돌아와서 그냥 한쪽에서 이렇게 멍하니 한 네다섯 시간을 그냥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 저를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떠가지고 봤더니 이제 시편 24편이 저의 이제 인생 구절 중에 하나인데 막 그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그럼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팍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인데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겠다 했습니다. 여기 제가 무너졌던 다시 살아났던 단어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저를 깨웠어요. 아 그래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뜻을 허탄한 데 두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깨워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하고 이제 그 24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다시 저를 살리시거든요. 여러분 이 삶에 주의 말씀에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글의 마지막 글을 한번 읽고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섭리였다. 지연처럼 느껴졌던 모든 기다림이 가장 정교한 보호였다. 그러니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각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조각을 보면서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각을 해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 조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손에서는 흩어진 인생이 결코 흩어진 채로 남지 않는다. 요셉에게 있어서 현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하여 호족하는 듯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를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낳게 하시고자 요셉과 마리아를 이용하신 거고 사용하신 거고,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옆 지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이따가 식사할 때 힘들지 않냐고. 다 힘들다 해. 어렵지 않냐고. 내 살아봤어? 다 어렵다 해.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 조각을 보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세계를 통해서 이 현실을 재해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연말 연시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교육부서나 뭐 다른 곳에서 내가 담임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축복의 일들을 저버리십니까? 여러분이 맞는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 없이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수고 없이 어떻게 베들레헴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함께 선포하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목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조각들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된다고요.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조각을 폄하하거나 이 조각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막 해석을 한 그게 아니라 조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인생도 우리 반석교 성도의 인생도 이제 여러분의 조각 붙들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두 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왕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사명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조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시간 여러 개 맡기신 사명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